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며 양자 관계 개선, 발전과 지역의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 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등 일부 아랍 나라들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에는 외교관계 단절과 교통항로 봉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카타르 내 터키 군기지와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개 요구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최근 카타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하메드 알타니 카타르 외교부 장관은 앞서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국교 단절은 카타르에 대한 침략이며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친정부 시위대가 오늘 의회 건물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했을 당시 의사당에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이날 사태로 의원과 직원 등 적어도 12명이 다쳤습니다. 의회 대변인은 약 350명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전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과 피를 흘리는 의원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난과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3개월간 거의 매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9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술에서 민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국제인도주의 단체 국경없는 의사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 수만 명이 현재 건물 잔해 안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영양 결핍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파편과 폭발에 다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또 많은 모술 주민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동맹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상당한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며 이동식 발사대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상당한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피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는 분명히 군사적 위협을 높였다며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를 공개리에 위협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ICBM 시험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이런 능력이 더욱 커졌다고 헤일리 대사는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escalation is a threat to all nations in the region and beyond.
불안정 상태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영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재빨리 없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days, we will bring before the Security Council a resolution that raises the international response.
조만간 북한이 조성한 새로운 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15개 나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영내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와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This most recent provocation made it even more evident that circumstances are not right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카와무라 야수이사 일본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지금이 대화를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제사회가 단결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안보리의 목소리가 북한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Indeed, we must take stronger measures, including a new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 to stop the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던 안보리의 이전 발표대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 제재 결의를 포함한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역시 중국을 포함한 주변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도 ICBM이라고 말한다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네, 함지아 기자의 보도가 나가는 가운데 보도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이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이 ICBM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안이 마련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죠. 하지만 채택까지 걸린 시일은 57일, 또 미국과 중국이 제재 내용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양측이 의견 충돌을 보인 부분은 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 전면 금지 여부였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북한의 석탄 수익을 옥죄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중국은 북한의 민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와 관련해 민생 목적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이 채택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또다시 석탄 수출 금지 문제를 놓고 긴 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대 석탄 수출국인 중국이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 이 석탄 수출량을 줄이지 않았다며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보리 안팎에서는 이 미국의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등을 중단하는 조치를 이 중국에 요구했다는 사실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 82일 만인 11월 30일 결의 2325가 채택됐습니다. 비록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조항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을 겨냥하고 북한이 해외에서 동상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당초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270호의 허점을 메우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전보다 강화한 겁니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난 지난 5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또 다른 제재 결의안 마련에 나선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미 채택된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유 송출 제한이나 석탄 수출 전면 금지 같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56호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 등 새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추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만약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제재 결의안 작업에 착수한다면 기존에 거론됐던 제재 방안들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새 결의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의 동맹이자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봤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체가 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5,500km 이상을 비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서부 알래스카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봤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실제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완전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폭스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과정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분주한 영공을 비행했다며 조기 경보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공과 해양 교통, 위성 운영에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대응 옵션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5일 폴란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를린에서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시 주석은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노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며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의 세월호 인양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세월호를 무사히 인양했고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를 직접 독려한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중국민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자서전에서 중국 고사를 인용한 정치적 소신을 밝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중한 관계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국군이 오늘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해군과 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는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해상 공중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해군 이람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가상의 적 수상함을 한국군의 함정과 항공기로 경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해군의 3,200톤급 국축함 양만춘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공군에서는 FA-50, KF-16 등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국방부 문상규 대변인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훈련에서 적수상함으로 가장한 해상 표적에 대해 구축함 양만춘함이 하푼 대함 유도탄을, 충북함과 임병래함은 해성 국산 대함 유도탄을, 공군 전술기는 매버릭 유도탄을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에 앞서 5일에는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의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현무 2A, 2A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대북 군사적 대응을 펼치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 14형을 신형 ICBM으로 평가한 미국이 과연 어떤 군사적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 강화,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는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향해 쏜다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 한국 측이나 미국 측에서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법상에서도 자위권 차원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징후만 명확하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전 행정부에서 그 옵션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제한적인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전되며 그러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서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제거 훈련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거점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간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한국군과 함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요격 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 공해상에서 미한일 3국 연합 대규모 미사일 요격 훈련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동대 박원균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들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1994년 북한의 첫 핵 위기 당시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이 역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경 교수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전술핵 재배치가 있고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해서 남중국해 군함을 12해리로 붙이는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미 두 번 실시했는데 더 대규모로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서해에서 한미일 대규모 연합훈련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는 박원견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마지막 수단인 만큼 먼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부정입니다.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대안들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며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나열하면서 무력 대응은 전쟁의 위험이 있고 외교는 북한 정권의 속임수, 제재는 여전히 시험 중에 있고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 의존은 살라미 소세지 썰기, 즉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이 지적한 옵션들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5년간 되풀이되어 온 대응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접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고위관리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대화하는 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핵재앙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이 시급하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우선 동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 등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 am not a supporter of the freeze for freeze. And I am a little worried about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동결로 바꾸면 북한의 호혜적 보상이 돌아가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고 당장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동결 혹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교환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북한 정권이 유리없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켰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은 이란과 시리아, 짐바브웨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위를 훨씬 높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도 꾸준합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 북한 항만회사 규제와 외국 항구 사용의 금지 등 북한 수뇌부의 돈출을 막을 방안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bill would shut down the remaining accesses to cash.
북한에 대한 정밀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무력 사용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켜 한국 수도권의 수많은 인구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 패트릭 소장은 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선택은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have any good military options. The options are only more pressure, which I'm sure he will do. And also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 개시로 오인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응 방안들이 모두 한계를 보이자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해 북한 정권이 방향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가 가장 중시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최고 존엄 관련 호구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be prepared to undermine his claims of superiority and accomplishment.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력 사용이나 제재 경고가 아니라 이복형 김정남 씨를 외국에서 암살할 정도로 집착하는 권력인 만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정보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과 접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뉴욕 연설에서도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도 쿠바처럼 평양에 미국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내부엔 외부 세상의 정보와 연결되는 통로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이 북한에 부드러운 내부 파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란 겁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VOA에 클래퍼 전 국장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agree with him. And, you know, as a veteran of the Cold War and you know, having served in the Soviet Union as well.
버시바우 전 대사는 옛 국무부 소련 담당 국장과 러시아 대사로서 냉전 종식에 기여한 정보의 힘이 갖는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의 두 유력 매체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상반된 북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북한과의 대화와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뉴욕타임스 신문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각각 대화와 체제 변환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프로그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일한 희망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급 외교관이 참석한 이 접촉의 결과로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풀려난 원비어 씨가 결국 사망했고 북한 정부가 원비어 씨의 사인에 관해 설명해야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억류된 다른 미국인 3명을 송환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면 이와 같은 접촉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협상을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대북 압박이 실패했고 대북 군사 행동이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에 대화로 북한의 핵 개발을 거의 10년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제는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단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지만 핵 동결은 언제든 북한이 필요할 때 파괴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김정은 체제 교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설득하며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하고 북한 내부의 지도부의 범죄를 알리는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문제거리의 하나임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 교역이 올 들어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중국의 행동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서 밀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강한 전략만이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Yeah, I just think it's I think it's dangerous for them to have it.
No, it seems to be a pattern of behavior going on. So.
It's a risk to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한 길거리 미국인들의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깊이 우려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새로울 게 없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리 씨는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주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데 놀랐다며 이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a sad time that we have to prepare for potential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hope that the United Nations America will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미국이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해 미국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20대 여성 테사베리 씨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매우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A sinking feeling like oh no. It's not good. So I have a couple of friends in South Korea, so I kind of was worried about them.
50대 남성 로텐 미트 씨는 북한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권이라며 이런 나라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이 조금은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Truly what I think about it. You know that they're lunatics, you know. It's a little bit scary when they have such a weapon.
Okay.
So I think we should enroll China.
미국이 중국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섬 레빈 씨의 말입니다.
I'm not particularly concerned. I think we have an anti-missile defense system that can probably take care of something like that. I think the smartest thing to do is to wait. I don't think
레빈 씨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며 시간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더욱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울프 본 레어 씨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consider this to be like the biggest issue ever. I mean, they're also like a very backward country and they don't have like too much.
북한은 매우 후진국이며 군사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볼티모어시에 사는 빌 하자드 씨와 샤리아 지벤리안 씨는 북한이 한두 번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이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군사 행동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빌 하자드 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가 아닌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should be on board intelligently, I hope.
Okay.
Not with tweets.
인터넷상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다우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수백만여 명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의원들이 중국 여행 중에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스네든 씨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다뤄질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 씨가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들과 스네든 씨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네든 씨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마이클리 상원 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발생한 미국인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스네든 씨가 그해 여름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는데 이후 10년 넘게 현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전문가들은 스네든 씨 실종이 지난 40년간 북한 보안 요원들이 자행한 납치 사건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스네든 씨의 실종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네든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귀국한 뒤 사망한 오토 원별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북한이 영내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위험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공통의 우려 사안에 대응해야 하며 이 우려에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와 스네든 씨 가족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민간단체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구호단체 머시 말레이시아의 암란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3일 VOA에 이달 말 함경북도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에 구급차 여러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급차 지원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 당시 북한 외무성의 요청으로 북한에 의료 지원을 했다며 수해 현장에 구호팀을 급파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당국자들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산군과 연사군 내 의료기관에 10만 달러 상당의 결핵약을 제공해 현지 주민 1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머시 말레이시아는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사군과 무산군 현지 병원에 결핵약 이소니아지드 18,000정과 리팜시핀 6,500정, 피라지나미드 19,500정, 에탄부톨 6,000정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앞서 지난 2004년과 2008년에도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머시 말레이시아는 지난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지난 17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에라리온 등 전 세계에서 전쟁과 재난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단체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북한을 포함해 230만여 명에 달합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1일 소형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망명을 희망한 북한 주민 5명은 평양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저녁 무렵 소형 북한 어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강원도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해경은 발견 당시 어선이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해 이들이 의도적으로 탈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발견 당시 어선에는 북한 주민 5명,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모두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이들이 모두 평양 출신으로 탈북할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해 계획적인 탈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모두 망명 의사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해 선박을 구한 뒤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출신 북한 주민의 해상 탈북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면서 해상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평양 출신 탈북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여 명 가운데 평양 출신은 2% 남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일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북한 선박에 탄 채 구조된 뒤 즉각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된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고 모두 6차례 2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됐고 2명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34.6도 오늘 서울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변화무쌍한 날씨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음악가 윤희상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묘소 옆에 동백나무를 심었는데요. 오늘 그 의미에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 한해 한국을 들어오고 나간 장기 체류 목적의 입출국자가 135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 자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서울에 폭염이 기승을 부렸군요.
네, 올 들어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날씨라고 더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6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체감 온도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찜통같이 무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바람이 없으면 뭐 실내에서도 흘러내리는 땀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오늘은 또 바깥 활동 자제해야 한다는 오존주의보까지 더해졌습니다.
예. 뭐 여름철 일기예보에 폭염주의보라는 말은 뭐 자주 들어봤는데 이 오존주의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한 건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도 이 오존이라는 것 지금 막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
공기가 맑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 한국에서도 이제 미세먼지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공기 냄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오늘처럼 오존이 심한 날은 공기 속에 매캐함이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햇볕이 강한 날,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 이 공기 중 오염물질이 태양 에너지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오존의 농도에 따라서 눈이 막 따갑고 간지럽기도 하고요. 숨이 콱콱 막혀오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호흡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 과거 한국의 공기가 지금보다 깨끗했을 때는 여름철에 막 더운 날 일사병, 열사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오존 때문에 쓰러진 이 오염된 공기에 따른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오존이 심한 날 도로의 대형 전광판 등에 공기 중에 오존 농도 지금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약자들의 실외 활동 자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원하는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오존 농도의 변화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은 이렇게 폭염과 오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면 다른 지역은 대조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것이 또 있군요.
네, 이 오르락내리락 위치를 계속 바꾸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아주 뭐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한 곳에서는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거기 비 오지 여기는 안 오는데 뭐 이런 대화가 오간 곳이 많았습니다.
예.
이 폭염과 호우가 지역을 바꾸면서 공존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정말 큰 비가 쏟아진 곳은 전라남도였고요.
예.
내일은 또 경상남도 지역에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강한 햇살에 사람들을 녹초로 만들고 있는 서울 등 중부 지역, 북상하고 있는 장마 전선이 뿌릴 수 있다는 큰 비, 내일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작곡가 윤희상 선생, 남한은 물론 북한에서도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인데요.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았군요.
네네. 그 G20 정상회의 참석자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지 활동 중에 오늘 그 뉴스에 초점이 모아졌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윤희상 선생이 잠들어 있는 베를린의 가토우 공원 묘지를 찾아서 그 묘소 옆에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대학 시절에 음악을 전공했고 또 합창 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학창 시절에 윤희상 선생이 음악적 영감을 줬다.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연에 안타까웠다면서 늦게나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싶은 마음으로 경남 통영에 동백나무를 모셔왔다. 이런 사연을 밝혔습니다.
네. 경상남도 통영에는 윤희상 선생의 기념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영과 네. 윤 선생이 굉장히 그 연관이 깊은 곳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윤희상 선생이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예.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통영에서 3살부터 살았는데 이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이 윤 선생의 음악 국가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윤희상 선생은 그 동서양의 정신과 음악 세계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음악 세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아주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았고요.
예.
또 북한의 음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기념관이라든지 뭐 기념 그 오케스트라 단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크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국에서는 이 음악가적 평가를 받은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재 비판을 했던 그 해외 활동이 있었고요.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다녀온 사실로 그 친북 활동을 한 혐의, 간첩형도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동백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면서 그 이후에 경남 통영에 그 음악적 토대가 된 고향 경남 토대의 세계적인 음악가로 다시 한번 추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기념관도 있고 또 그 윤희상 기념 거리도 있습니다.
네.
국제 음악제가 열리고 있는 것도 통영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윤희상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는데 올해가 또 윤희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서 공수회관 통영의 상징이기도 한 동백나무를 묘소 옆에 심은 것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요주 임무로 삼았던 이른바 그 원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윤희상 선생에 대한 음악적인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런 음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국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한국에 뭐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135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자, 이 135만 명,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이런 통계가 만들어진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한국이 해마다 집계하고 있는 국제일용 통계 기록 중에서 가장 큰 숫자라는 것인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국제인구 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에서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모두 135만 3천 명이었습니다.
네, 뭐 휴가철이나 연휴가 이어지면 뭐 공항의 여행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이런 모습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그 집중해야 되는 국제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넘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상주국을 떠나서 해외 체류하는 인구만을 또 집계한 통계입니다.
네.
2016년에 135만 3천 명이라는 수치는 한 해 전인 15년보다 4만 7천 명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네.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한국을 빠져나간 사람보다 7만 5천 명 정도가 더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다 포함한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 입출국 기록 규모를 보니까요. 2008년 75만 명을 정점으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옛날보다 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유는 그 10대의 조기 유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그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로 나가는 비중이 가장 높은 20, 30대 출국자들이 또 인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줄어든 경향도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은 긴급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여러 연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만을 겨냥한 편향된 의제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회원국 자격에 대한 개혁은 물론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과 대응에 인권이사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콩고 민주공화국 카사이 지방에서 일어난 잔악 행위를 조사할 국제적 팀을 구성하는 결의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성명을 내고 콩고 정부의 조사팀의 활동과 접근을 허용하고 희생자와 증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며 가담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는 결의안에 동참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신매매와 강제 조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 인권감시단의 협력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와 에리트리아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서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보편적 인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